함께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아홉 번째 씁니다.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우리 제 특별히 지금 실론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많은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전통적으로 모세가 지은 시다 이렇게 역임을 받고 있는 시인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이거 많은 해석보다는 실제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어떤 천국의 축복이 이 안에 보여진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삶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사실은 이 지존자 내지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만큼 그 하나님 아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 그 깃틀에 그 깃에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 다음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게 모든 인생의 재앙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오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보아래 살게 된다는 거니까 감사한 겁니다.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는 그냥 교인 생활들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이제 극단적인 얘기로 얘기하자면 감각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문둥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엄청난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엄청난 말씀이 이제 왔는데 의미를 모르니까요. 전혀 감동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더 궁극적인 요인은 이 말씀을 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누리거나 교제하지 않는 세월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되니까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없거나 경험하지 않거나 이런 이유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던져줘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또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게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구절을 좀 찾아볼 건데요. 91편 1편 1절이 사실은 오늘의 메인 어떤 구절이라고 하면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키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 의외로 이런 표현이 꽤 많이 있어요.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91편을 체크하시고 시편에 좀 많이 있는데요. 시편 1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믿어져서 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그런 차원입니다. 17편 7절부터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그러면 끝이니까 우리가 그 전능자의 여호와의 신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토록 그 앞에는 현재인 모든 공간에 당신 전체로 모든 공간에 나눠지지 않고 모든 공간에 당신 전체로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36편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36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예를 들면 최고의 왕이었다,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다윗에게 엄청난 역사가 따랐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뭐 어떤 역사 아니면 받았던 어떤 그 큰 어떤 축복 이런 건 사실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꼭 이렇게 부럽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근데 저는 뭐가 부럽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과 교제한 바로 그러한 상태가 부럽다는 거예요. 완전 자기 언어가 되어서 그냥 배운 대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들로 통해서 우리 입으로 옮겨내는 것 말고 매사에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을 얼마나 누렸는지 찬양하는 가운데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저 마음 한쪽 구석에 나는 이렇게 좋은데 자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말이지 문 밖에 있다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마음을 가진다든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근데 이 바울이 다윗이 동일하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끝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끝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까. 적어도 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그 어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아니까 이런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에 보시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힘든데 이 다윗이 받았던 재앙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쫓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쫓겨본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돈 제때 못 내가지고 은행에 독촉받았던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큰 실수를 해서 사람에게 쫓겨본다든지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잠도 못 자요. 잠도. 근데 하물며 나라 전체가 사울이란 왕을 필두로 해서 나라 전체가 범죄자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나라 전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글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몰라서 그렇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지구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무엇하고도 이제 비교 안 될 만큼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정말로 선대했던 그런 제사장들이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것도 일가족이 전체 다 죽는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자기가 피해 다니는 것도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역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날 갔는데 전쟁하고 왔더니 자기 가족들 다 사로잡혀가 버렸어요. 모든 전쟁하고 왔던 사람들이 다 꺼이 꺼이 울고 막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 아들이 반란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수많은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들이 반란하기 전에 그 아들이 그 다른 아들을 죽였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계속 벌어집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걸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면 끝이다. 이 재앙이 가기까지 내 영혼이 그 주의 날개 아래 정말로 피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63편을 보겠습니다. 63편은 정말로 이 또한 굉장히 힘들 때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내용입니다. 63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환경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게요, 다윗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마른 그 황폐한 땅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단이 얼마나 작업을 잘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러면 생명 걸고 막 됐습니다. 요즘에도 책 중에 히트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재정 요 책 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돈 번다는 얘기거든. 요렇게 살면 돈 번다. 그 뭐 이래가지고 그게 보니까 출판이 계속 되고 있더만요. 계속 강사로 막 뛰고 있어요. 그렇겠죠. 교회 보면요, 조금 축복 받는다 아니면 유익된다 그러면 계속 교회로 몰려갑니다. 저 교회 가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계속 가요. 저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 유익되다 그러면 막 계속 몰려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쉽게 올 수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략을 바꿔서 아무나 데려오지 말자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다 내려버리고 그래서 내리는 것보다 뭐 비밀로 할까? 이래서 들을 사람만 듣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함부로 올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버틸 수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이것저것을 다 빼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기가 막히게 뭐 구약부터 시작하면 수천 년 동안 주님 탄생하신 이후부터는 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유익이 된다 아니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들리고 암만 진실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길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열망을 빨리 버리세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계시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 말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 진짜 새로운 것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묵상할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객관적인 계시로서 이 성경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이 마련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 예를 들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든지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일으켰던 그 수많은 것들이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종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펼치셨던 그 수많은 것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거나 아니면 기적이나 이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그 수많은 역사와 요구한 것으로 바꾼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수많은 것들이 완성돼서 이 안에 집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은밀하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그게 올바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엄청난 롤러코스터 같이 뭐 엄청나게 바닥을 치고 엄청나게 승리하고 그래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올바른 것은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알려고 겸비하는 자세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당신의 계시를 객관적인 계시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을 소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은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소질, 종교적인 소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안에 있는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가 이 소질과 부딪힐 때 그게 우리에게 주관적인 계시로 레마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세 내지는 작업 내지는 상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부럽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예배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두꺼운 것들이 그 두꺼운 것들이 뚝뚝 떨어지면서 부딪히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객관적인 계시들이 점점 자기 것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럴 때 그냥 스쳐갔던 수많은 말씀들이 그냥 살아서 입체적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길 원합니다. 정말로 또 그러해야 합니다. 그가 아니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 아니면 너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체 안에 너무나 많은 틈 때문에 항상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아니고 쫙 올라갔다가 또 쫙 내려가고 항상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잠수입니다. 잠수. 저는 별로 잠수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잠수 탄다는 것이 하여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잠수 탈 정도로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면 목숨 걸고 엎드려야지.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또 놔버리고 조금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이 산 계시가 내게 안 오는 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면 오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간단하게 주어진 계시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이것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합쳐놓은들 이 성경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이 끝내신 그 참된 계시의 완성체되는 이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현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계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역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지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어떤 기자들의 어떤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이입되기도 하고 그래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이런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지금 다윗의 주로 다윗의 입술로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음성을 정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이 되면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끝이다. 그게 지금 다윗과 모세의 고백입니다.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부분과 거의 흡사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우리 주님의 보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러면 끝이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 우리가 받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만 되면,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은 모든 매사에 적용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모든 부분의 신약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표현이 신약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신구약 통틀어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여기만 있습니다.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적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 내지는 선 내지는 사랑입니다. 받을 이유가 없고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공로가 없는 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우리에게, 그 은혜 속에 또 우리가 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 또한 아니고요.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완전히 바뀝니다. 알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알 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가난하게 살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숨겨진 땅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가난하게 안 살겠죠. 그렇죠? 늘 힘들게 살다가 자기 와이프 통장에 비자금이 많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그렇죠? 다르게 살겠죠. 그렇죠? 늘 짓눌려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보상할 만한 큰 것이 어느 날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딱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태도는 바뀝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고시촌에 있을 때 지질이 공상이었어. 정말 너무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시험이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극적으로 마지막 판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됐지. 한번 만났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바뀝니까? 때깔도 바뀌고, 자세가 바뀌어. 어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저 속에 있던 욱,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 이게. 아이, 복학이면 한 명도 뭐 이렇게 안, 뭐 이렇게 안 붙었는데, 뭐 다시 하긴 붙었다면서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다음부터 보니까 그냥 굉장히 누리는 삶이요. 그냥.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었어. 똑같은. 근데 오늘 뭐 이상한 체육복 입고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딱 붙자마자 옷 때깔, 피부 때깔 다 바뀌어요. 어제와 오늘이 거의 수준이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 자신감도 생기고 뭐도 생겼겠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육신적인 조건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하나가 붙어도 그렇습니다. 예. 결혼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아주 결혼을 해보니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신랑이 대단한 사람이고 신부가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바뀌겠죠. 육신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빨리 알아듣자는 얘기죠. 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아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믿는다는 전제하에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전제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한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일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는 바뀝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가장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그 미래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원래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지 받을 때 덜덜 떨리는 법이거든요. 물론 포기한 놈은 그것마저도 안 떨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대한다니까. 달달달 한 뭐 시험 공부 한 10번씩 읽었던 사람은 빨리 기대합니다. 막 나왔을 때 쫙 풀려고. 가끔씩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헷갈릴 때는 시험지 받을 때 제발 아는 게 나오라면서 덜덜덜 떨린다고.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안 뜹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능자의 치중자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할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갱신해야 될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고 이미 이루어진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항상 힘든 거야. 나는 안 될 놈. 나는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기저에 뭔가 실패자의 어떤 생각을 계속 가지고 노력하는 것하고 똑같이 불신자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이겠냐 말이에요. 루트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올바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 고난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계단을 계속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안 믿어져서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선행, 고행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부딪히는 순간에 그 엄청난 조직으로 있었던 모든 천주교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막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말로 얘기해서 참된 계시가 들어간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늘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이 조직과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와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미 피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인지가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인지가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더욱더욱 주님의 그 날개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것도 즐겁게 그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원천에 뭐가 있냐면은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원천에 주님을 만난 기쁨,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원천에 깔려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하던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상관없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깔려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마음에. 예전에는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뭔가 불안했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뭔 얘기만 들어도 불안해. 뭔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찰랑찰랑, 찰랑찰랑. 이게 뭐 이렇게 뭐 뱃살도 아니고 계속 찰랑찰랑 하는 거야 이게. 툭툭툭툭 떨어지고. 조그만 말 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더라, 이건 이렇다더라, 저건 저렇다더라, 이렇게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기본적인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과 그로 그를 만난 것에 대한 기저에 깔려있는 거 하나 없이 그냥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그 흔들림은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배경이 없고 뿌리가 없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함이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주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다니까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깨달아라. 너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주님이 펼쳐놓은 그 그늘 아래 너희가 지금 피한 존재다. 완벽한 보호. 아까 얘기했듯이 밤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공포, 낮에 찾아오는 화살, 새벽에 찾아오는 뭐 재앙들, 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날개 아래 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놀라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을 얻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또 더 가열차게, 더 깊이 있게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중요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일도 페인트 칠합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광고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갑자기 은혜 받았다가 페인트 때문에 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